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9장 3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9장 1절과 2절을 지난 시간 말미에 살폈거든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백성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는 진실한 기쁨이 없는 시기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의 간격은 거의 한 2000년 이상이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째서 이사야는 이 기간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말씀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사야가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예언자들이 통과했던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교회에 대한 아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의 나머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성케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국가입니다. 바울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사야는 단지 하나의 민족, 그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장 4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멍에를 부수고 평화를 얻게 될까? 그들은 왜 국경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요, 그들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왕들이 말해요, 이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좇았다면, 이거 뭐 예상, 또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장 5절을 보실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뮌헨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스필버그 감독 작품인데, 그것은 이제 뮌헨 올림픽 때 일인데, 그 이스라엘 운동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아랍의 테러리스트가 그 운동선수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이제 집행요원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큰 아픔이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이 배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배척한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슬픔, 이 아픔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3절의 생각을 완성하는 반면 그들은 또한 미래에 올 이 환란에 대한 임박한 시간 너머를 지금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특별히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6절로 7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 뭐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크리스마스 때 인용하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지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 생각하고 또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곤 했죠. 그러나 좀 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그 탄생에 관한 첫 번째 오심이듯이 이것은 재림 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3절의 계속이고 이 6절과 7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을 고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문제는 재림 시에 어떻게 그가 태어나느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분명하게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어느 민족 어느 사람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공중에 재림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6절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단어적 개념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함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의 정부가 그의 재림 시에 그의 강한 어깨를 놓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오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이것은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묘라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는 사람의 상담을 결코 구하지 않고 사람의 충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내실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만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서 어떤 그 전능자, 그러니까 엘비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움직이는,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백이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 전에 9장 그 9절로 보면 뭐 웬만큼 다 다루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시기의 어떤 지역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미래에 부분적으로 실현된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목사님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의 총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후에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또 보면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다시금 말씀드려 봅니다만은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하나의 계속적인 연속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시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안에 들어있는 이 10장은 그날에 법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재판관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실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보죠. 1절은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랬고요. 2절 말씀을 봐보세요.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재판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이 재판은 나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의를 주지 못합니다. 범죄자가 처벌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을 세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거든요. 그 사람은 늘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을 존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퍼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게 여겼고 미국을 세우는데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판 시에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서약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도 우리나라를 보면 뭐 무엇을 약속하고 서약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재판가들은 그들이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게 모두 정의를 보여야 했습니다. 심판 때 부정한 심판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판단을 구부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4절을 보실까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락과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에 관한 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참 그렇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조심하며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이 잘못된 심판을 한 이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장 5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안이라.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거든요. 불쏘시개. 그러니까 부직갱이 있잖아요. 부직갱이. 부직갱이는 불 피우는데 쓰임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직갱이를 귀해 가지고 갑옷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직갱이를 다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시리아는, 즉 아수르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뭐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직갱이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직갱이처럼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라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운행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나라의 위정자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아시리아 왕 산헤드림을 보내고 북 왕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아시리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계시록 13장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 짐승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세요.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놀라웁게 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매기 목사님은 그러한 나라로 공산주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를 들어 쓰시지만 결국에 가서 그 나라를 버리게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0장 7절 8절을 보실까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만약 당신이 아시리아에게 당한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쓰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웃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아시리아를 결국 복을 주시고 말해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 보는 사람들마다 웃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10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해요?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이에요. 다 벌하게 될 것이다. 15절 한 절 더 보고 오늘 순서 마칠까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도끼, 자기가 말이야 도끼, 도끼가 스스로 나무를 베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주인이 도끼를 통해서 나무를 베는 것 아니에요? 도끼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톱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시리아는 여러분 도끼나 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매기 성경학기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60억 이상에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이 모양으로도 쓰시고 저 모양으로도 쓰시는데 그 쓰심이 다 복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수파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당신은 다수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속해서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